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경량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진심으로 참된 신앙이 무엇이며 거짓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라 이렇게들 다들 부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구원 문제입니다. 심판 때에 누가 구원 받겠느냐? 나는 구원 받을까? 구원 받지 못할까? 이 문제에 관심들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심판의 문제에서 내 구원의 문제, 나의 구원 여부에 관심을 두고 생각하지만은 근데 이처럼 내 구원에 관심을 두는 그것 때문에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신자의 자세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아주 중대한 그런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신자는요, 종말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신자로서의 삶의 바른 자세와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게 종말을 사는 신자입니다. 신자로서의 바른 자세와 그 삶의 내용을 가지고 그가 참된 신앙의 길에서 주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그 사실이 증거됨으로써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임금이 오시면 바로 그가 그러한 믿음이 오른편에 있게 될 참된 믿음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는 내의 삶에 대한 어떤 자세와 그 내용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는 것을 또 아셔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깨어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그 얘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자가 오시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분별하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이렇게 갈라내어 분별한다고 하시는데 대개 여기서 양과 염소를 불신자와 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양신자고 염소는 불신자를 지금 가리켜서 얘기한다. 아, 그렇게도 생각들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심판에 대한 일반적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은 신자는 천국 보내고 불신자는 지옥 보내는 그게 심판이다. 이렇게들 여기고 있는 거죠. 물론 신자가 천국 가고 불신자는 지옥 가는 게 사실이지만은 이 본문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은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오른편 왼편으로 구분한다 이 얘기가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해서 갈라내는 그런 심판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과 염소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그 양과 염소를 목자가 양은 이쪽, 염소는 이쪽으로 이제 구분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인자가 와서 행하시는 심판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본문의 비유가 얘기하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려내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 속에서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을 구분한다는 그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의 얘기라 그 말이에요.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은 비슷해요. 분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목자가 양과 염소를 확실히 알고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참된 신앙과 신앙이 아닌 것을 확실하게 구분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본문이 얘기하는 심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을 또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자. 또 그런 말을 또 해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잘 실천을 해서, 그게 선행이든 뭐든 잘 실천해가지고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어야만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양이 염소가 되고 염소가 양이 되고 뭔가 뒤바뀌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양은 날 때부터 양이고 염소는 날 때부터 염소예요. 서로 어떤 양이 염소가 되는 그런 뒤바뀜, 그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죠. 이 비유에서 사람들은 가라지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알곡이 된다고 하는 게 우리가 마음먹은다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날 때부터 이미 알곡이고 가라지예요.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없고 알곡이 가라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양이 염소가 될 수 없고 염소가 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마음 먹고 뭐 한다 해가지고 염소인데 좀 바꾸자 양으로 뒤바뀌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금 생물학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 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받을 자는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주받을 자는 이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도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정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 34절에 보면은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거기 보면은요, 임금의 오른편으로 구분된 그 자들에게 하늘에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이미 예비가 되어 있어요. 언제 예비되어 있냐면은 창세로부터 이미 예비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 창세로부터 복받을 자로 예비된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 예정된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의 개념이라 그 말입니다. 그 죄인들이 저주를 받는 것도 예비되어 있는 거죠. 41절에 보면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불도 이미 예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선택 개념인데 이 선택,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얘기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뜻입니다. 이 결정의 사항이다. 결국에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위에서 창세로부터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잘해가지고 천국 가고 우리가 뭔가 못해서 지옥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 때 있을 양과 염수의 구분이 그들의 행위를 보고 결정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행위와 상관없이 넌 못된 일을 하니까 염소고, 넌 뭔가 순하고, 또 뭐 목자의 순을 잘하고 하니까 양이고,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구분하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창세로부터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로 예비되어 있고 구분해 놨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은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과 예수를 얘기하는데, 나지도 아니했을 때, 뭔가 그들이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는 그런 행함도 없을 때 그들을 이미 한쪽으로 사랑받을 자, 미움받을 자 갈라놨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그게 선택이거든요. 또 그 뒤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일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놨다, 그 얘기입니다. 또 그 뒤에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처럼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천국 갈 자를 천국 보내시고 지옥 갈 자를 지옥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심판의 일이라, 그 얘기죠. 그래, 이런 하나님의 일에, 구원의 일에 뭔가 인간이 잘하고 못하는 그게 개입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 결정의 사항을 가지고 그대로 시행하시는 그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걸 잘했으니까 뭔가 중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잘한 걸 내어놓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이처럼 이 천국에 간다는 얘기는 뭔가 잘한 게 있으니까 그 잘한 것에 대한 상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천국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일반적인 구원론 다 박살이 났버리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의 기준이 뭐냐, 행위지 않습니까? 선함과 악함, 착함 이런 게 기준되어가지고 천국 간다, 지옥 간다, 네가 어떤 삶을 살았냐. 근데 선한 삶을 살았냐면 구원이고 악한 삶을 살았냐 그러면 지옥이고, 이게 일반적인 그 구원론이거든요.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구원론이 그 하나님의 그 예정이라는 거, 예비라는 그 말씀 앞에 다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신자가 천국 간다, 맞죠? 신자가 천국 가죠. 그런데 내가 신자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천국 갈 자를 정해 놓으신 그 택한 자기 백성을 세상에 나게 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알고 믿고 그 은혜 아래 사는 그런 자가 되게 하셔서 천국으로 들여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되어진 것이에요. 그 구원에 우리 인간의 어떤 뜻과 공로 행위는 단 0.001%도 그 어떤 그 티끌만한 것도 보탬이 안 되는 겁니다.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서 말하는 제대로 된 구원론입니다. 이런 구원론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구원과 저주는요 서로 뒤바뀌는, 변동되는 그게 아니에요. 불변이에요.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다, 그 뜻이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염소가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데도 염소일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까? 이런 생각이 또 좀 파고 들어오죠. 아니, 염소가 참된 신앙이 있는데 근데 지옥 갈 때 점이 났으니까 그리고 지옥 갑니까?
네, 이런 게 그 인간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IQ한 뭐 제로 뭐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죠. 여러분 염소가 참된 신앙이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염소란 자체가 참된 신앙이 불가능한 존재다 그 뜻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내 힘으로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선물로 줬다 그 얘기지. 우리가 뭔가 뭐 깨우쳐가지고 내 지식과 내 노력 가지고 내가 믿음을 잘 가꾸어가지고 만들어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믿음은 은총의 선물이란 얘기죠. 신앙을 날 때부터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염소란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 그 얘기예요. 그런 염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예정된 그 자를 불러내신다는 얘기죠. 이미 찍은 자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불러낸 그들에게 은총의 선물,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계속 다스리면서 참된 신앙의 길로 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지옥까지 말해야 될 사람을 지옥 보내는 그것이 아니고 몸땅다. 지옥이 마땅한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마땅히 하시는 일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지옥이 저주가 마땅한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예정에 의해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내 번제를 합니다. 아, 나는 지옥 저주가 마땅한 사람이구나. 선악과를 먹은 그 인간으로서 내겐 저주가 당연한 것이구나. 이런 내 본질을 안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나를 생명으로 하늘의 복으로 옮겨놨구나. 그 하나님 일을 알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거란 얘기예요. 저주가 마땅한 그런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을 높이고 일하심에 감사한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자에게 있어야 될 마땅한 삶의 자세다 그겁니다. 그게 신자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천국 보내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신자답게 살아가도록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네가 누구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물으실 때에 아, 예, 저는 저주받을 자에 지나질 않습니다. 그런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런 너에게 내가 행한 것이 뭐냐? 그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고 은혜입니다. 이런 답이 나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에 의한 신자의 삶의 자세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행함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 천국, 지옥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왔다 갔다 하죠. 사람이 선하게 살다가 또 악하게 살 수 있고 악하게 살다가 선하게 살 수 한 뒤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선하게 살 때에는 천국 갈 사람이 되었다가 또 좀 악하니까 지옥으로 뒤바뀌고 또 천국 뒤바뀌고 뭐 헷갈려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의 천국이라면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걸 바라보다 잘하면 천국이다 못하면 지옥이다 이런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 일하심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단지 인간 행하는 걸 보면서 판단 내리는 그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러한 천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영광이랑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해가 천국 가는 것이니까 내 잘함 내 영광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생각들, 내 행위를 가지고 천국 지옥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다 뒤엎었을 때에 나오는 가능한 이론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인간을 보지를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안 봐요. 이미 창세부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 행위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신자로서 바른 자세와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될 이유는 구원도 예정되었고 복도 이미 예비된 것이라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데, 아닌 것입니까? 예정되었다면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인데 굳이 삶에 신경 써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는 이런 물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을 말하면 그런 그 말을 많이들 해요. 선택으로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그게 불변이라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 삶에 신경 쓸 필요 있겠습니까? 막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런 그 말들을 많이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 취소 안 될 거 아니냐 그거죠. 그래서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 뭐 유지하다가 예수님 천국 가면 되겠다. 이런 널널한 그런 마음을 이제 갖기도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게 이제 자기 구원에 집착해 살아가는 인간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어떤 믿음 가운데 있지 않은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게 뭐냐면, 이 신앙의 목적을, 신앙의 방향을 내게 두고 있는 거예요. 네 구원에다가 신앙의 방향을 다 두고 있기 때문에, 네 구원만 확보되면 끝났다. 그것입니다. 이미 네 구원 확보했는데, 그럼 이제 내게 뭐 부족한 게 뭐가 있는가?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그런 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신앙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선악과 다른 건 인간의 악이에요. 나만 보고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뭔가 신앙처럼 그렇게 보이고 때에 따라서는 그런데 더 열심히 있는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신앙이랑 껍데기를 걸치고 있을 뿐이지 거짓된 신앙이죠.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참된 신앙과 신앙이라는 허울만 걸치고는 거짓된 신앙을 구별하는 것. 그게 본문이 말하는 심판의 의미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느냐 하는 35절 보면은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만 보면은 마치 예수님이 선행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제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헐벗고 주린 자를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히고 돌보는 그런 선행을 베풀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그처럼 선행을 한 사람들을 오른편에 구원에 두신다. 그게 참된 신앙이다. 그런 그 내용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헐벗은 그런 그 사람들을 돕는 선행을 실천하고 베푸는 그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참된 신앙은 그런 선행으로 드러나지는 게 아닙니다. 이 35절, 36절의 내용은요, 선행을 너희가 했다. 그 뜻이 결코 아니에요. 이 35절, 6절 여러분 잘 그 들여다보세요.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다. 내가 그럴 때에 너희가 나를 도왔다. 그 뜻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상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 이처럼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그 길을 가신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그 본질, 우리가 지고 있는 걸 다 대신 지시는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병들고 같은 이 상태가 우리의 상태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약함이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실상, 우리가 본래 이런 사람 그 뜻이죠. 인간은 그 본래적인 욕심으로 인해서요, 뭘 가져도 항상 배고프고 목이 마른 상태입니다. 항상 배고파요. 목마르고. 사람이 아무리 돈을 가진다 할지라도 배부르 먹지를 못합니다. 그냥 순간순간일 뿐이지 조금 지나면 더 가지고 싶어야 합니다. 항상 이 땅의 것을 줄여야 합니다. 그 줄이고 목마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의 의미 아닙니까? 오병이 사건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이는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라 그 뜻이죠.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얘기 나온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신다 그 뜻 아니에요. 생수가 되신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거였죠. 예수님이 우리 양식이 되시고 생수가 된다. 나그네라는 것도 우리 신상입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안식을 얻지를 못합니다. 이 땅의 평강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어떤 좋은 집이 산다 할지라도 돈을 방석으로만 따고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평강없습니다. 공허하고 항상 어떤 그 고통과 염려와 무거운 짐에 눌려 사는 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세상이 영원한 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천국이나 안식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나그네는 우리를 영접해서 하늘 나라라는 본향으로 인도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신난 예수 안에서 나그네가 아니에요. 본향이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헐벗은 자고 병들고 갇힌 자들입니다. 헐벗었다. 부끄러움의 상태죠. 이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덮어주시는 거죠. 병든 거. 그 결과 아닙니까? 우리의 병을, 우리의 모든 죄의 삭스를 주님이 대신 지고 죽으신 거예요. 우린 예수님으로 나음을 입은 겁니다. 옥에 갇혔던 우리도 본래 모습이거든요. 죄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거, 자유가 없는 거. 이게 우리 실상입니다. 이런 우리를 구출하시고 자유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음을 입었고 배부름을 입었고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자리로 옮긴 바 된 겁니다. 그게 예수 안의 세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했고 그걸 베풀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이 한 일은 사실은 예수님이 한 일이다. 그런 그 얘기입니다. 줄인 자를 배부르겠다. 예수님이 한 일이에요. 신자인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로 인해서 혜택을 입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혜택이겠습니까? 양으로 부름을 입었고 양으로 살아가는 그 혜택을 입은 거예요. 참된 양은 사실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한 분뿐이죠. 우린 본질상 염소예요. 날 때부터 양으로 태어난 이건 아닙니다. 염소예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입어서 그 주님의 은혜 혜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안에서 양으로 역임받고 양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게 신자라 그 얘기죠. 그런데 양이라면은 양의 특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올 것은 예수께 베푸신 바로 그 모습이 튀어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증거되어야 되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이죠. 결국 신자가 예수 안에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양의 특성으로 살아가는 양의 길로 하고 있는 신자됨이란 얘기입니다. 신자는 예수께 받은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자입니다. 받은 게 있어요. 그게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란 얘기죠. 주리 나를 배부르게 하시는 그걸 받았고 목마른 나를 주님하여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 혜택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신자된 여러분에게서 발견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 바로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란 얘기입니다. 이 땅의 것 말고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게 여러분께 항상 발견되어져야 돼요. 바로 이것이 발견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혀있는 우리의 본질 그게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을 하여금 그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의 그 본질 그게 보게 하셔서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무엇으로 사냐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 저는 예수님께로 받은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간섭하심이에요. 그런 법이 있게 하시는 것이 그게 양의 특성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 때문에 삽니다. 이 고백에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형제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질서와 힘을 따라 대하지를 않습니다. 네가 예수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었는데 세상의 어떤 그 잘못되어 있는 질서, 그 힘, 방식을 따라서 비판과 판단이 나와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지극히 작으신 분을 이 땅에 오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리로.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영광의 자리, 높임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데로 오셨다고 해서 그 주님을 무시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좀 영광된 곳에 오시지 왜 그런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불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데로 오신 바로 그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분을 예수로 받아들이고 구주라고 믿고 섬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세상 걸 가지고 작다 크다 이런 구별을 하지 않는다 바로 이걸 뜻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여전히 이 땅의 걸 가지고 크다라도 구별한다면은 지극히 작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구주로 섬기는 그 믿음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는 이 땅을 기준해 가지고 크다 작다 이런 기준이 없는 자리에 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그 마음 자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라 그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때로는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 보면은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지금 와 있다는 것을 여기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잘 대접해라 이런 말도 하는데 사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그게 죽게 한 것이고 그것으로 천국 간다. 그게 아니란 얘기죠. 길을 가는데 구걸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혹시 예수님이 지금 저 거린으로 내 앞에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못 가죠. 그 생각 딱 들었는데 못 가죠. 찜찜해가지고. 그냥 가면은 아 내가 예수를 제가 그냥 지나치는 것인데 안 돌보고 그럼 내가 염소되는 거 아닌가 찜찜해가지고 얼마나 줘야 마음이 홀가분하죠. 예수께 줬다. 그것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너는 내가 죽일 때에 먹을 것 안 줬다. 이렇게 말씀하면 뭐라 하겠어? 나 줬는데요. 2011년 9월 며칠 날 어디 입교했으면 좋습니다. 뭐 이렇게 뭐 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걸 기억한다 그 얘기죠. 그게 뭐냐면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억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위해 했다. 그 내 행위다. 나를 위해서 한 거.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행위가 부인되는 걸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염수의 특징이라 그 얘기예요.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이런 대항으로 나오는 것이죠. 바로 이들이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들은 뭘 해도 다 자기를 위해 했습니다. 그래서 설사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내게 한 거예요. 돈은 옆으로 갔지만은 그 이유가 내 신앙, 내 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게 한 것이죠. 구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게 한 것이 아니에요. 내 공덕을 쌓기 위해서 내게 한 것. 그런데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 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의인들은 다르죠. 37절에 보면은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입혔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의인들은 엥? 우리가 언제 우리 했습니까? 이렇게 반응해요. 자신들은 지금 그 인근 말처럼 주께서 주린 것을 보고 뭐 음식을 대접하지도 안 했고 목마른 걸 보고 마시게 한 일도 없고 나그네된 것을 보고 영접한 것도 없고 뭐 어쩐 것도 없고 오게 같은 돌보지도 안 했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인들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자기 한 걸 잊어버려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기억을 하는데도 뭐 옳은 사람을 인생에 모르게 하라 이 말씀에 따라서 안 했습니다. 모른 척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겠습니까? 이 의인들은 그 실제로 그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하든 하지 아니했든 지금 예수님은 했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했다고. 했으니까 했다 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든 하지 않든 너희는 한 것으로 내가 여겨준다 그게입니다. 그게 예수 안의 세계라 그게예요. 뭐 이해가 뭐 안 될 수가 있는데 뭐 그건 참 제가 힘든 문제고. 다시 보세요. 실제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너 했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든 안 하든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한 자로 여겨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예수 안의 세계라, 그게 은혜의 세계라 그 말이에요. 근데 정작 내 편에서는 안 했는데 했다고 여겨주니까 그냥 언제 했습니까?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죠. 그러니 그 세계에는 자랑이 없는 거예요. 네 공로가 없는 것이고 내가 했다는 것도 없는 것이고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안 했는데 했다 이런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신자됨이고 이게 참된 신앙이고 그래서 이러한 신앙에서는 자기 자랑이 안 나온다. 내가 한 것이 없으니까.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병들고 오게 갇히고 나그네 되고 그런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배부름을 입고 나음을 입고 자유를 입은 그 세계로 들여보낸 바 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는 내 힘으로 사는 건 없더란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한 건 없더란 얘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더라. 그걸 아는 게 신앙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했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간 신의 특징입니다. 참된 신앙의 특징이에요. 바로 이러한 신앙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별되어진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 예수 안에서. 예수 안이란 세계에 우리가 놓여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 모든 걸 받아 누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를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 안에서 받는 것 중에는 고난도 있고 지극히 작은 자의 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의 길로 이끌림 받고 있는 거예요. 낮아지는 길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삼기 예수를 믿고 복음을 기뻐하는 길을 함께 가고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대접해야 될 그런 관계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관계는 복음으로만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어떤 기준을 가지고도 함께한 형제를 판단치도 비판하지도 하지를 말랐던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에게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두고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있다면 여러분이 뭘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다. 주님께 했다. 그 평가를 받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 평가를 받을 때 우리는 언제 했는데요? 이런 방향이 나와질 수밖에 없어요. 한 것이 없는데 했다고 여겨주시는 그 주 앞에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난 이걸 했는데 는 안 하느냐 이런 구분도 자랑도 경쟁도 시기도 없는 세계가 예수 안의 세계 천국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께 현실은요 예수 안이라는 게 진짜 현실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예수 안이에요. 그 예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의 신자에게 실패다? 이 말은 해당이 안 돼요. 이 복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할 때 이 복이 있는 자로 함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복이 있는 자로 나만이 아니고 함께 이 복에 거하는 그런 자로 함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그 복의 세계는 뭘 하고 안 하고 그걸 위해서 평가받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평가받는 여김받는 세계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뭘 해도 날 위해 하는 건 없어요. 그저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행하심이 되는 겁니다. 몽땅다. 그래서 내가 언제 했습니까? 오늘 본문 얘기는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서 뭐 옆에 가난한 사람을 찾아서 뭔가 도와주고 그 사람 뭔가 해라 이러한 의미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나를 배부르게 하시고 나를 낫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살아가는가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세계에서 크고 작음의 구별이 없으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으로 여김받는다. 이게 주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내게 있는데 무슨 구별이 있겠고 누군들 용납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러한 놀란 은혜의 세계가 참된 신앙의 세계라는 것 여러분이 마음에 두시면서 이 참된 신앙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알아가시고 그 세계가 여러분의 심정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이라는 놀란 은혜의 세계를 다시금 또한 들었습니다. 행한 것도 없이 행한 것으로 여김받는 놀란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참된 양이 되신 예수 안에서 우린 또한 양의 길로 가고 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들은 세상 높이 맞고 영감하는 길이 아니고 그저 주님을 따라서 고난도 지극히 작은 자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라면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으로 여겨주신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우리의 심중에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할 때에도 이 복의 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함께함으로 인해서 천국의 모습이 조금이나마 증거되어지고 나타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